이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어젯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포크로우스크를 두 차례 공습해 민간인 5명 등 8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미사일 두 발이 이날 주거지역을 강타했으며 특히 두 번째 미사일은 구조대원들이 첫 번째 미사일의 희생자를 수색하는 중에 떨어졌습니다. 이오르 클레미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과 지역 당국자들은 사망자 중에 구조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이 포함됐고 부상자 대부분은 지역 시의원 등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자들은 사상자 외에 고층 건물과 아파트, 호텔 등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도네츠크에서 북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전선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히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의 또 다른 공습으로 민간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공해상에서 북한과 경유를 불법 거래하려던 일당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과 경유 1,870톤을 은밀히 거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전주지검은 오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유거래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B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6억 원, 미화로 200만 달러 상당의 경유 1,870톤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 달러를 북한 측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브로커, 중국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를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앞서 10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의 경유 수출과 반송을 허위 신고하거나 중국 브로커와 3,200만 달러어치의 경유를 불법 거래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지난달 쿠데타를 일으킨 서아프리카 니제리의 군부 지도자들과 만났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부장관 대행은 어제 니제리의 수도 니아메에서 무사 살라우 바르무 장군 등 쿠데타 군부 지도자들을 만나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눌런드 대행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대화가 매우 솔직했고 때로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쿠데타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쿠데타 세력에 의해 억류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의 복귀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아프리카 15개국 연합체인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오는 10일 니제르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미 아마존의 열대우림 보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아마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브라질의 북부 벨렘에서 열립니다. 자국 영토 내 아마존 숲의 일부가 있는 브라질 등 8개국 정상들은 1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산민 벌채 중단과 지속가능한 개발자금 조달 등에 관해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정상들은 특히 2030년까지 아마존 내 산림 벌채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금채굴을 끝내며 국경을 넘는 환경범죄 단속에 협력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벨렘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엔 볼리비아와 브라질, 콜롬비아, 가이아나, 페루,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에콰도르와 수리남은 정부 대표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필리핀을 향해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리탈리 군도의 세컨 토머스 암초에 좌초된 군함을 즉시 예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은 중국 해경이 지난 5일 이 군함에 보급품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선박의 물대포를 쏜 뒤 필리핀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거듭 규탄하고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핵 비확산 특별대표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방산업체를 해킹해 로켓 설계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는 25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무기 개발을 계속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는 우려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과 관련해 북한의 무기 개발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수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를 대변하거나 그의 행동을 설명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과거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시험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certainly wouldn't try to speak for him or explain his actions, but I would say, as we've said before,
이어 우리는 그들의 핵무기 추구를 계속 비난할 것이라며 그들이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4일간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과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및 무인 공격기 엔진, 미사일 발사대차 생산 공정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고 6일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북한에 머물렀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분명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긴밀한 협력을 봐왔다고 답했습니다.
Obviously, we've seen clos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e have made clear our concerns about cooperation.
이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돕고자 하는 북한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우려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지난 1일 북한에 도착해 약 36시간 머문 2일 오후 떠났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군용기에 누가 탔는지 어떤 목적으로 평양에 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핵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을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쉐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쉐인먼 특별대표는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의 핵 비확산 주제 세부 토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unlawful and continu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serious and direc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셰먼 대표는 또 북한은 일부 미사일 발사와 군사 활동을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 발사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 복귀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먼 대표는 우리는 또한 북한이 제재 회피를 통해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기 위한 협상을 위해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성미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며 참으로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NPT와 IAEA 탈퇴를 선언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라면서 북한이 20년 전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yongyang regime is ready for and can conduct its seventh nuclear test anytime. The ROK condemns the DPRK's continued nuclear and missile.
윤 차석 대사는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모든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고 한국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히키하라 다케시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일본 대사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히키하라 대사는 북한이 2022년 초부터 9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80여 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러한 심각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는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확산 금지조약 당사국들이 북한에 명확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히키하라 대사는 NPT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핵 무력을 강화하고 전술 핵무기를 추구하려는 북한의 의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immediately cease its escalatory behavior. We affirm our strong commitment to the goal of achieving.
이어 NPT 당사국들이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타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해체하는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히키하라 대사는 또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결코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완전한 준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요 NPT 당사국들은 거듭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운반수단 개발은 국제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와 위협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continued missile launches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demonstrate an ongoing disregard for.
그러면서 호주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탄한다고 밝혔고 튀르키예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비난하며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리송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중국 대사는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미국 핵 잠수함의 한국 방문, 미한 핵협의 그룹 설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방해하고 핵 군비 경쟁과 핵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사이의 신뢰 부족이 강대강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쌍계 병행 원칙과 단계적 동시적 접근 원칙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S. should take the DBRK's requests seriously and make concrete efforts to address its legitimate concerns.
이 대사는 미국이 북한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답변권 행사를 요청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박은진 한국 외교부 군축 비확산 담당관은 일부 대표단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소위 한국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는 북한의 거짓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런 것, 적대시 정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Pyongyang is the one that continuously threate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most aggressive nuclear doctrine in the world and repeated provocations.
박 담당관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핵 정책과 반복적인 도발로 국제사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 의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할 때 비로소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한국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중국의 주장에 대해 역내 위협 증가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7일 중국 외교부의 관련 비판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은 현재까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신 북한의 도발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준비회의는 개막 이후 사흘간 일반 도의에서 당사국 대표들의 기조 연설이 진행됐으며 2일부터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세부 토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준비회의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채택합니다. 2026년 개최 예정인 제11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무기 거래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월북 미군을 전쟁 포로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주요 군수공장을 연이어 시찰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현대화를 강조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7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떤 무기 거래도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4일간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과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및 무인공격기 엔진, 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공장 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 조성 사업 등 국방 경제 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일정 공개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방북과 북한 무기 전시회장 방문 이후 이뤄져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의 상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월북한 킹 이병을 아직 전쟁 포로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BOA의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심의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킹 이병의 귀환이며 우리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소통 창구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킹 이병은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현재까지는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모두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서약국으로 킹 이병이 전쟁포로로 분류될 경우 협약에 의거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협약에 의하면 전쟁 포로로 분류되면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고 음식과 각종 구호물품도 반드시 제공돼야 합니다. 또한 전쟁 포로에게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되며 포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금지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은 미한일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5일 VOA에 이번 달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3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점증하는 공격에 맞서 방어를 위해 양국이 이미 구매했지만 지연되고 있는 무기 전달을 보장하는 것 등 우리 공동의 경제 및 안보 우선순위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생산적인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3국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회담 결과에 대한 발표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공동의 도전은 공동의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의 공세가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은 힘을 투사하고 우리 공동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키며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빗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e announced that President Biden will host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미한일이 국제회의가 아닌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으로 초청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공화당의 프렌치 힐 하원 의원은 3일 VOA에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힐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과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국 공산당의 신식민지적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며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및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세 나라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다음 주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대중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싱킨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 정상 간 진솔하고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ecause China has been increasingly aggressive and assertive and in ways that are very negative.
갈수록 증가하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위가 미국과 한국, 일본 모두의 정치, 안보,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매우 솔직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싱킨 연구원은 한반도 유사시 문제와 타이완 해협의 분쟁은 같은 영내에서 동일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사안으로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would see this conflict as a chance for it to unleash its forces.
특히 주한미군이 타이완 해협 분쟁 시 관여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 분쟁을 한국 침투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킨 연구원은 미한일은 이 두 사안을 분리해 접근해서는 안 되며 타이완 해협 위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8일 워싱턴 DC 인근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3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에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타이완 해협 문제를 비롯한 대중국 견제 메시지가 어떤 수준으로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무력 사용을 통해 타이완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문구가 성명에 포함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press opposition to any effort to change the status of Taiwan.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일본은 이와 비슷한 문구에 동의해왔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이런 문구를 성명에 포함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와 서울은 북한의 침략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문제는 어떤 면에서 합의가 더 쉽다면서 그러나 서울 입장에서 중국 사안은 더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이후 나온 공동성명에선 중국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언급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을 계기로 나온 공동성명도 중국 명시 없이 이 같은 내용만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선 영내 도전으로 북한과 함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어긋나는 중국의 행동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7일 VOA에 미국은 3국 협력, 특히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이를 위한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관련 성명에서도 지난해 11월 프놈펜 3자 공동성명과 이후 양자 정상회담의 성명을 넘어선 수준의 언급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안보 협력 강화를 바라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3국 단독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해군 공군 훈련 확대, 미사일 방어 정보와 첩보 공유 강화 등 미국의 제안에 분명히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표면적인 초점이 북한 위협에 맞춰져 있을 때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민감한 조치들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국내의 정치적 반응을 모두 고려해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상의 조치들에 대해선 공격 시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확고한 약속과 사실상 3국 동맹을 내포할 수 있는 일본 지상군과의 훈련 등을 거론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농 선임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자들에 비해 중국에 대해 더 회의적이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한일 사이에 공통 분모가 더욱 늘었다면서도 중국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apan is much more closer aligned to United States strategic thinking on China than South Korea is.
중국 문제에 대해 3국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의문이며 특히 한국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호농 연구원은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더 공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일의 공조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즉 단계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tep by step is what you say, right?
한국과 일본의 대중 관계는 각각 다르며 북한 문제보다 더욱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 먼저 공조를 이루고 이후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3국의 합의를 이뤄나가는 방향을 그렉슨 전 차관보는 제시했습니다. 한편 신킨 연구원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첨단 반도체 등 관련 기술의 중국 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비롯한 경제 안보 영역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이른바 대중 딜리스킹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3국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경쟁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양자 등 주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제재 체제에 대한 양국의 강력한 지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협조적이면서도 일본, 미국과 어느 정도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력 반도체 부문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6호 태풍 칸문이 한반도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를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배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작황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상청은 8일 브리핑을 열고 태풍 카눈이 10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11일께 북한 쪽으로 북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할 것이라는 예상 경로를 제시함에 따라 태풍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누는 8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km의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카눈의 강도는 강상태로 이동 중이며 남해안에 상륙하는 10일 오전에도 비슷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도 강은 순간풍속 초속 33m에서 44m로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가집니다. 기상청은 카눈이 남해안 도착 후 한반도 중앙을 관통해 11일에서 12일 북한을 휩쓸고 지나간 뒤 중국 동북부 내륙에서 힘을 잃고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한반도 전역이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인 태풍 폭풍 반경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상청 통보관을 지낸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은 카눈이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는 경로는 이례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한국에선 하루 300mm에서 500mm 이상, 북한에선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11일 새벽에 상륙할 때쯤은 태풍이 막혀졌지만 그래도 그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한으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 역시도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7일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지역에 따라 센바람, 폭우, 해일, 해상 경보 등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10일에서 11일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라선, 황해남도에 센바람 주의경보, 9일에서 11일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등지에 폭우경보, 10일에서 11일 동해안에 해일 주의경보, 10일에서 11일 동해와 10일 서해에서 센바람 높은 물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일면에 태풍 관련 기사들을 집중 배치, 이동 경로와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올해 인민경제 관련 과업 중 1순위에 알곡고지 점령을 내세운 만큼 이번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 일면 사설은 신속하고 적실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는다면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떠올린 그 모든 성과들이 일거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기상 조건이 좋았고 주민 노력 동원을 통해 모내기와 파종을 적기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의 주요 곡물로 전체 밭 파종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옥수수는 뿌리가 땅 깊숙이 박히지 않아 강한 바람에 취약한 작물이라며 한창 알곡이 여무는 시기에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열매가 이제 익어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옥수수가 넘어지면 옥수수가 열매 그 익히는데 영양분을 누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얘가 일어서는데도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받으면 엄청나게 피해를 받죠.
노동신문은 또 김덕훈 내각 총리가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 남북도와 평안남도의 여러 군의 농사 작황을 직접 살피면서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와 배수 체계를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는 지난해 가뭄을 심하게 겪은 북한이 올 들어 곡창지대 관계시설 정비에 주력해왔지만 기상당국 예상 경로대로라면 태풍이 북한의 곡창지대를 직격해 제방 붕괴와 토사 유실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황해 남북도, 그다음에 평안 남북도 지역, 이 지역은 북한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식량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80% 정도 차지를 하죠. 그 태풍이 직접적으로 그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생산량 하락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태풍보다는 폭우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산에 있는 나무를 땔감으로 쓰면서 민둥산에서 빗물에 쓸려내린 토사가 하천의 하상을 높여 잦은 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관계시설 정비에 주력했지만 그나마 부족한 자재들이 평양 산림집 건설에 투입되면서 관계시설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관계시설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장면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저 돌 정비나 아니면 토사 같은 걸 다지는 그런 작업인데 이런 것들은 비 오면 그냥 쓸어 내려가거든요. 만일에 폭우가 내린다고 그러면은 북한의 자연 재앙은 그건 뭐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 기상 당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확장, 상층 기압골의 위상과 강도 등의 요인들 때문에 카눈의 발달과 이동 경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배 본부장은 통상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느리게 진행하면서 비 피해를 키우는데 이번 태풍은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동안 진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카눈이 상층의 제트기류를 만날 가능성이 큰데 이 제트기류가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태풍의 수증기 덩어리를 끌어당기면서 한반도 중부지방을 지나고부터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카눈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과일의 한 종류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각종 위법 행위로 대북 제재 권고를 받은 북한 선박 10여 척이 중국 항구와 공해상을 여전히 활발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가 5년째 새로운 제재 부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중국 산둥성 동쪽 약 16km 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운항 중인 북한 선박 연풍 3호가 보입니다. 연풍 3호는 현지 시각 3일 오후 3시 30분경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통해 위치가 식별됐지만 곧바로 AIS를 끄면서 현재까지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풍 3호가 과거 대북 제재 위반 행위 전력이 있는 선박이란 점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연풍 3호가 과거 이름인 가림천호로 운영되던 2018년 9월과 10월 사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다른 선박에게 석탄을 건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당시 보고서에서 가림천호, 즉 현재의 연풍 3호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연풍 3호는 이런 제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근해를 운항 중인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뷰이가 이런 방식으로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열흘 사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거나 중국 근해에서 운항 흔적을 남긴 북한 선박은 모두 11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연풍 3호를 비롯해 모란봉 2호와 철봉산 1호, 무포호, 안니호, 부양 2호 등 6척은 과거 제재 위반으로 전문가 패널에 의해 제재 권고를 받은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은하호 등 나머지 5척은 과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제재 위반 선박으로 지목됐었습니다. 이들 선박 대부분은 다렌과 레닌강, 산둥성 인근 등 중국 영해에서 항해 중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활발히 중국을 드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을 제재할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5년 가까이 더 이상 선박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가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나라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우호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새 대북 제재 부과에 반대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13개 이사국이 지난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새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대북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키고 있어 추가 대북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보리가 2018년을 마지막으로 북한 선박을 제재한 이후 선박을 제재하는 데 있어 교착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then there's been an impasse in terms of getting vessels designated. So I would say the best the
이어 따라서 지금 전문가 패널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보고서에 이러한 선박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들 선박을 활용하거나 용선하는 기업이 보고서에 해당 선박이 언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치 전 위원은 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선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나설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o in the absence of UN sanctions, I think like-minded countries that are intent on implementing sanctions bilaterally.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함께 한다면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또 다른 회사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이들 회사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방산업체를 해킹해 로켓 설계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제와 유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선보인 것이 이런 해킹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보기술보안업체 센티넬1은 7일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각종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방산업체 NPO 마시노스트로 예니아 일명 NPO 마시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티넬1은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나자루스와 스카크로프트가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5개월간 러시아 방산업체 NPO 해킹을 시도했으며 방화벽을 비밀리에 뚫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방산업체 로켓 설계 부서를 겨냥했다면서 이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에 사용되는 로켓 설계 관련 자료를 탈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NPO 마시는 1944년 설립된 러시아의 방산 기업으로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위성 등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해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센티넬1의 톰 헤겔 연구원은 7일 VOA에 북한 해킹 조직이 해당 방산업체의 백도어 해킹으로 불법 설치한 악성 코드를 통해 외부에서 원격 접속해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정 이메일 서버를 포함해 동일한 러시아 방산업체 내의 민감한 내부 IT 인프라에 대한 북한 공격 사례 두 건이 확인됐고 이 중에는 오픈캐럿이라는 윈도우 백도어 사용 사례가 포함된 것이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이메일 서버 침투는 북한 해킹 조직 스카크로프트의 행위로 보고 있으며 백도어 공격은 과거 나자루스 그룹 소행과 같은 수법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두 위협 행위자가 서로 잠재적인 협력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겔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백도어 해킹이란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해킹하는 것입니다. 해겔 연구원은 북한의 러시아 미사일 개발업체 해킹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목표를 은밀하게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의 정보 수집 해킹 활동은 포괄적인 국제적 감시가 필요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전략적 대응을 통해 위협을 해결하고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 해킹을 통해 실제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얼마나 탈취했는지는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진전 과정에서 러시아제 미사일과의 유사성을 보인 점을 지적하며 이런 해킹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박사는 지난 4월 북한이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러시아제 ICBM과 크기와 모양, 설정, 성능까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 놀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유사성은 양국 간 국방협력이나 해킹의 결과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 looks very similar to Russian missiles. Perhaps there might be some sort of partnership in that regard.
다만 설계도면 확보만으론 관련 기술을 바로 적용하거나 성과를 즉각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해킹 이외에도 다른 노력을 추가적으로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슈퍼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하는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remember, the reason why they are testing these missiles, these long-range missiles, are not to be provocative per se.
그러면서 우방국도 가리자는 북한의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은 북한이 이 같은 억지력 확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괌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군사 충돌 시 중국이나 북한에 대응할 역량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괌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대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괌 방어 인프라와 준비태세 보고서를 통해 괌에 있는 군사 인프라는 타이완과 남중국해 혹은 한반도와 같이 군사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태평양 서부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작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괌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일본과 한국에 상시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과 협력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괌 미군 병력의 장점으론 중국이나 북한 무기체계 사정권에 있는 일본이나 한국 기지와 비교해 미군에게 더 안전한 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정성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며 괌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태평양 서부나 연해 지역에서 중국 혹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하거나 이를 억제하려고 할 때 효과와 대응 시간 측면에서 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와이나 미국 서부 해안에 군부대를 배치하는 것과 비교할 때 괌에 더 많은 군 병력과 역량을 배치하는 건 군사 충돌 발생 시 대응 시간과 군사적 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괌을 공격의 위험에 더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없는 경우 괌에 대한 군사력 배치에 대한 미국의 결정은 외교적 혹은 지정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핵탑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등 군 자산 증대를 위한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의회와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괌의 군사태세와 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많은 결정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지역 전체에 걸친 더 넓은 방어 정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괌에 대한 군 투자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의회는 중국 혹은 북한 등 적국의 위협에 대한 괌의 취약성 평가를 행정부에 요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등 전 세계 선박에 대한 대표적인 편의치적 제공 국가인 라이베리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라이베리아 깃발을 단 선주들에게 대북 제재 관련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서부아프리카 국가 라이베리아가 대북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7일 라이베리아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라이베리아가 북한과 연계된 정밀금융제재 관련 회사와 기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의심거래보고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ATF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라이베리아 깃발을 달고 운항 중인 편의치적 의심선박에 대해 안보리 결의 준수를 권고하는 공문 발송을 요청했지만 라이베리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세계 해운시장에서 편의치적 방식의 대표적인 선박 등록 국가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자산 동결과 함께 제3국의 편의치적 선박 등록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FATF는 전 세계 3대 선박 등록국인 라이베리아가 확산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단순히 주의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의 규정 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FATF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후 FATF는 해마다 1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가족은 북한 당국이 킹 이병을 한국으로 추방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수차례 방북했던 빌 리차드슨 전 주지사가 킹 이병 가족을 돕기로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판문점을 통해 자진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가족들이 북한 당국에 킹 이병을 한국으로 추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가족 언론 대리인이 전했습니다.
Pleading with them to deport him back to the Republic of Korea so that we can so the U.S. Army can send him home so his family can get him the help he needs.
킹 이병 가족 대리인을 맡고 있는 조나단 프랭크스 루시드 PR 대표는 3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킹 이병 가족들은 북한 당국에 대해 어떤 무례를 범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길 원한다며 그들은 킹 이병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었고 그것이 세계 어디서나 범죄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킹 이병을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 여겨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북한 당국이 그를 한국으로 추방해 미군이 그를 집으로 보내고 가족들이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고 프랭크스 대표는 말했습니다.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 러신 출신으로 올해 23세인 트래비스 킹 이병은 202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이후 순환 근무 방침에 따라 2021년 6월 주한미군으로 배속돼 한국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폭행 사건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다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차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이송되던 중 공항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간 여행사를 통해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킹 이병의 어머니는 폭행 사건과 자진 월북 등 알려진 아들의 모습은 자신이 알던 아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프랭크스 대표는 전했습니다.
The person that has been described to us is not the man she raised.
가족들이 기억하는 입대 전 킹 이병 모습은 술에 취해 기억을 잃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저 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거나 성경을 읽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스 대표는 킹 이병 어머니는 그런 만큼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의 행동을 사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랭크스 대표는 가족과 미국 정부 간 소통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She got one phone call. When this started, a brief phone call. She's not had any substantive communication with the government.
킹 이병의 어머니가 사건 발생 직후 정부와 짧은 전화 통화를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소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정부보다 오히려 언론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보를 얻는 실정이라고 프랭크스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이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킹 이병의 무단 월북 문제와 관련해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 대변인실은 다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이 트래비스 킹 가족에게 매우 힘든 시기라는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VOA의 관련 문의에 킹 이병의 안위는 여전히 국무부의 최우선순위이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킹 이병 가족과의 소통 문제는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 등 미국 정부는 킹 이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킹 이병의 안위를 파악하고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미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킹 이병의 월북 사건과 행방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 사령부를 통해 킹 이병의 월북에 대한 유엔사 측에 메시지를 받았다는 입장만 전달했다고 미국 정부는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통으로 알려진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킹 이병의 가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프랭크스 대표는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했고 리처드슨 전 주지사 측이 이에 동의해 성사된 것입니다.
His role helping the family is really to engage with DPRK authorities through the channels that he has.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북 채널을 활용해 북한 당국과 소통하고 가족들의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가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 측은 이와 관련해 VOA에 트래비스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우리가 하는 일이나 방법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의 초점은 트래비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리처드슨 전 주지사 측은 강조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1994년 이래 북한에 강제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 수차례 방북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러시아에 수감돼 있던 미국 여자 프로 농구 선수와 전직 미 해군 석방을 위한 러시아 측과의 협상에 관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8월 8일 남부아시아의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있는 나라 부탄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1772년 부탄의 벵갈 지역 침입을 계기로 영국 군대가 부탄을 침공합니다. 1865년 영국 부탄 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1907년 영국의 인정으로 군주제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1949년 영국에 합병되었던 인도 부탄 지역을 돌려받는 대신 인도에 국방과 외교권을 위임하고 1949년 8월 8일 부탄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와 부탄이 맺은 조약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부탄에 대한 내정 불간섭을 약속하며 부탄 정부는 대외 관계에 있어 인도 정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외교권 행사에 인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나 실제 독립국가로서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문 헌법은 없으며 2008년 3월 총선을 통해 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국왕이 국가를 대표하는 입헌 군주국 왕정입니다. 종족은 부차족이 50%, 네팔족이 35%, 그 밖에 티베트족, 몽골족 등이 있습니다. 1967년 8월 8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태국 방콕에서 창설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입니다. 1961년 세워진 동남아시아 연합을 전신으로 해서 1967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적 기반을 함께 확립해 나가자는 목적에서 출범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표어는 원 비전, 하나의 비전, 하나의 지향점, 원 아이덴티티, 하나의 정체성, 원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은 미래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아세안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세안의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고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의장국 역시 해마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상회의는 매년 개최됩니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으로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1월 독립한 지 겨우 일주일 된 신생 독립국가 브루나이가 여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베트남 가입, 2년 뒤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가 함께 가입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던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에 가입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